이제 내가 전해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단이 바호리에 섬겨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지명하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조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다니시가 아시나의 사람에게 아들 오모야를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제단계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등봉과 그 받침과
사장들의 할 때에 이곳 정교하게 있던 의복 지고 제사장의 아론의 성유와
같이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국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어서 우리 계속 살피려 합니다. 연말돼서 크리스마스 또 성년 예배 신년 예배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는 걸 끝쳤는데 오늘 31장 1절로 시작해서 남은 출애굽기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 30장까지 총 6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에 사는 그 일하는 제사장들의 됨됨이와 의복에 대한 그런 계시가 우리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왜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일러주셨을까? 거기에는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천국 성소의 모습을 갖고 그대로 그 시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에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계시해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그 성물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성물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계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계시해 주는 성막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제1호가 누구다? 부살렐이다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두죠. 능력도 주고 성령을 입혀서 사명감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능력 베푸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구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1장 1절로 11절은 지금껏 보여주신 그런 성막의 식양을 실제로 이제 제작할 두 책임자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택하고 당신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그 일을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덮여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기물에 관해서 여러 계시에 이어서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 두 명, 두 감독, 이 부사들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시고 각자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도와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부르살레를 부르시고 6절에 오홀리압을 부르고 그리고 이 3절부터 11절까지 그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 일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동역자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 일꾼은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배울 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첫 번째 일꾼을 세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해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어떤 조건을 보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부살렐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예요. 네. 그러니까 부살렐의 아버지는 우리고 이 부살렐에게서 아버지보다 더 훨씬 중요한 존재가 훌이라는 사람인데 이 훌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훌이라는 얘기예요. 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어디에 등장하면 출애굽기 17장에 1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어주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누구의 전투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물리치게 됐던 내용이 주력기 17장 후반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훌. 근데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모세의 대언자고 제사장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은혜의 복을 줬는데 훌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은혜의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과 생각이 오늘 본문 누구의 손자요? 훌의 손자 부살렐을 통해서 풀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훌에게는 우리라는 아들이 있었고 우리는 부살렐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즉 부살렐은 훌의 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성막을 짓는 데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위대한 성막 건설에 책임자로 세우신 이 엄청난 복을 누구한테? 훌의 손자인 부살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한다 하지만 이게 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내게 무슨 유익이야? 난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 때? 자손 때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틀림없어요.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훌 어떤 복을 받았다고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그 손자가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기능공으로서 잘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설의 대업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홀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베푸셨겠지만 누구 때? 그 손자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훌의 손자인 이 부살레를 지명에 부르고 엄청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명에 불렀다. 지명했다는 말은 여러 가운데서 뽑아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명받는 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지명했다라는 사실을 추슨 이렇게 말하죠. 추슨. 이미 선택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했다 쓰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명에 불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인격적 관계를 맺고 소명의식을 갖게 해서 누구의 일을 자신의 일을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called by name 그 이름을 불러서 또 선택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서 알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격적 관계의 긴밀함을 말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 부르신 하나님과 부름받은 자는 인격적 관계의 긴밀함을 나타낸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가 범죄했을 때도 멸하지 않냐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그와 교통하십니다. 또 아담뿐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오? 노아도 부르시고 그의 가족을 불러서 구원하고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 관계의 긴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부른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부르는 자와 부름받는 자의 관계가 수직의 차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아담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등 관계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서 소유 삼으시겠다는 의미의 뜻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을 그를 선택해서 특별히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를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 또한 그에게 사명을 부과해서 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에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아버지 신앙과 삶이 그 시대의 열매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시대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이 대를 갚아주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복을 위할 뿐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 말씀처럼 열매와 순종과 지혜의 삶을 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친히 어떻게 하시죠? 선택하고 세우고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콜링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어 자신을 택한 자를 공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 콜링이라는 소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자 그 각 개인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은 전문적인 사역자 또 목사, 선교사, 교육자들만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는 그에 속한 그의 한 지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는 다 뭘 갖고? 이런 사명적 존재 갖고 내가 있는 위치와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일들을 하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무지하고 가진 것 없어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은사 받은 것도 뭔지 모른다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생각에 판단하는 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만으로 부르셨다면 구원받고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붙들이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 위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밝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끼리 이렇게 해서 뭐 세워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치 예레미야 선처럼 만세 전에 택하시고 뿌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작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맡겨진 그 일들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은사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신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은 촛대 하나도 그냥 잘라 붙인 것이 아니라 덩어리 하나 갖고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꽃잎수 그런 거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케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뭘 준다는 게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부르심을 받고 2절이죠. 그리고 6절 말씀.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에 매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행할 바를 친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지만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오 누구다? 성령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할 바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줄 때는 설렁설렁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줘서 마치 곡식을 심으면 알차게 익어야 추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 생각과 행동은 지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만하면서 우리 속에 친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요한일서 큐티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행해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덧입고 성령 충만의 이루가 되었을까?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살렐이 하는 일이 누구를 높이는 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다. 결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성령 충만함이 있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 사역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마귀도 성령 충만을 가장하고 성령 충만을 흉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뜨거워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우월감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삑!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고 진리를 높이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이 부살렐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다지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빈을 떼시라 하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 말씀합니다. 부살렐 역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문의 출신으로서 성막 짓는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금, 은, 놋, 나무를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오래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 지을 때 그 금은 그리스도의 뭐를? 신성을, 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놋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또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고 은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설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다 일관성 있게 부살렐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서 그를 높이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내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높이고 드러내고 그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일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세워서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은 일 따위는 성령 충만과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 항상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진리를 드러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살렐은 그 인격에 있어서 아까 말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걸로 채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사야 11장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인격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타나고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저희를 맡기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뭐냐? 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체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 조금 했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은사체험 내지는 어떤 신비체험 했다고 거기에 성령 충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지식에 대해서 이 필립 리케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이해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이런 복잡한 일을 감당하는 데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고 지식은 이해를 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기술이다.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단어들은 모두 어떤 기술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세워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이런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 간에 우리는 숙련된 경험을 의지하고 말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당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살렐이 그 전에 이 일을 했었어요? 아니요. 해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홀리압이 이전에 성막 만드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해줘서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예술가들입니다. 아주 조각가고 섬세한 사람 손에 있습니다. 성막은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자세히 얘기를 식량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 갖고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말씀한 것 볼 때 그들에게 이미 그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언제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무엇을 하라라고 사명을 부과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실 은혜와 능력을 줄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소명을 저버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내게 감당한 힘 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깨닫는 지혜와 은혜 주시겠지.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저버리는 양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In the shadow of Go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고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순종한 사람이다. 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고집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시간 그대로 어떻게 하라? 지으라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센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의 주장을 꺾어야 속이 시원하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고집, 그 사람 아집은 다 옛사람, 또 마귀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뭔지 어떻게 삶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또 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1위의 성령 충만한 사람 부살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함 때문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반항하고 불평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드러냈다? 누굴 통해서? 부살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호리압은 성정 기문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그 기능의 재주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 속에서 몸된 그 일꾼으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자격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모테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히 위대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선포하고 홀로 모든 대적과 맞싸웠던 누구? 엘리야. 그죠?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이긴 엘리야.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가 그 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신약에 와서는 고대 근동지방과 소아시아 유럽 지역의 복음으로 점령했던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역시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가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에게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결코 사역자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이 어떻게 해요? 성실과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사명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오늘 6절 말씀이니까 내가 또 단지파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말합니다. 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역시도 이 단은 야곱 그의 아내 라헬의 몸뚱이였던 빌하사에 태어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 낭중에 그 창세기 49년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 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길의 뱀과 같이 교활하며 첩경의 독사같이 그런 호전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년에 보니까 사자의 새끼로도 비유하게 된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큼 그들의 성격은 전투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러한 지파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 건축에 쓰일 휘장, 각종 직물 제작하기에 담당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외향을 보는 인간과는 달리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인자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들을 적재적소에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들교회 여러분들은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소적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36장 1절의 말씀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4절 말씀 보니까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과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말하고 있죠.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라? 연구하라. 자,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는 얘기는 그 일을 계획이나 고안을 생각해내기를 합니다. 그 일들 계획이나 고안, 잘 구상하는 고안. 그러니까 연구하다 단의 동사에 하샤브라는 것은 생각하고 고안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버전에서 NIV나 이런 데서는 예식적 고안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고안뿐을 고안하기 위하여 이런 그 번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그죠. 부살렐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부살렐 자신에게 개인적인 능력과 인격을 무시하고 단지 기계적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그것을 기획 고안하고 해서 개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해서 부살렐을 생명력 지닌 유기체적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표현에는 cunning work, 연구에 만들어진 그러한 일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부살렐 혼자 하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홀리압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부살렐을 불러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오홀리압을 붙여서 그 일을 같이 하여금 동역의식을 가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부르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 은사를 주시는 첫 번째 원리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었다니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은사 있습니다. 잘 생글생글 웃는 것도 은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잘 생글생글 웃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웃음을 보이고 또 영접하고 하는 뭐요? 봉사위원, 안내위원의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틀려요?
아멘.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 없어가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가 아닙니다. 예. 다 은사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의 그 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사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은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또 그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깨우친 그 일들을 자기 혼자만 하고 깨우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쳐서 그것이 은사가 흘러가도록 또 전달되도록 연계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합작품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 일들을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부살렐은 나무와 금속을 강화하는 방법은 오홀리압은 이 직물 수 넣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또 그것을 지속시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은사에 대한 생각할 때 그 원리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은사 아니란 얘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로, 섬긴 자는 섬기자로, 또 가르친 자는 가르친 자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은사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오홀리압은 직물, 직족 이런 데에서 능한 사람이고 또 부살렐은 금, 가공, 나무, 제조 이런 데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도 각기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행정에 관련된 은사가 있고 또 봉사에 관련된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모세의 은사가 있고 아론에게는 아론의 은사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은사에 대해서 원리를 볼 때 그 은사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해 하십니다. 이 부살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오홀리압을 어떻게 하라? 세워.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나탄이란다는데 이것은 세우는 영어로 말하면 기브, 주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그 이 말은 그에게로 번역되면 그에게로 준다 그 얘기죠. 이 두 단어를 합하면은 그에게로 그다음에 그 주다의 동사 나타 이것은 그에게 준다 그런 의미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서 오홀리압을 세워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조력자로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그와 함께 일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했던 겁니다. 그와 함께 일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주신 것은 마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 건축에 쓰일 휘장, 각종 직물 제작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오홀리압이 하는 그런 성과 일들을 보는데 38장 23절 보니까 단지파 아하리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실로 수놓은 자였더라 하면서 그 하였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 혼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네. 그렇죠? 제로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로되는 일. 하지만 목사 외에 또 다른 직분과 기능을 갖고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 맡은 자들이 각기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갈 때는 교회가 원활하게 잘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담당하고 권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집사들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선수 담당하고 봉사하고 또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모든 성도들은 헌신과 노력이 합쳐서 비로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빼낼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유기능적이고 또 조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을 함께하는 누다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저 여러분이 누구라고? 동역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목사님만 쟤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에 각기 자기 맡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동역의식입니다. 물론 영적 질서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또 교회의 대표가 되는 장로나 봉사회라는 담당하는 집사나 직분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과 존경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 명령과 복종관계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동역자로 인식하고 상대의 의견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에게 물리지 말고 함께하고 칭찬과 영광 없는 일 속에서도 혼자 자처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가지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은 그의 동역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이름을 붙고 또 안부를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지도자이며 동시에 동역자였던 누구? 바나바. 그리고 평신도이면서 평생의 복음 전파한 일에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보게 했던 것들이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는 동역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또 그의 은혜롭게 성장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셔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살레는 은사를 받아서 자기 짓는 일을 먼저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걸 통해서 뭘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동역의식을 갖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부살레가 오올리압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살레가 오올리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지금도 부르시고 그 재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냥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 초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만큼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들의 가인의 후손으로서 에녹의 아들인 아발과 야발과 그리고 두발 유발과 두발가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재능으로 수금과 풍선을 만들어서 세상의 방탕한 노래와를 불렀고 봄, 철로 각각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 썼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치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여받은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재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또 가르침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각기 있는 데 달란트와 기능을 갖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재능을 더욱더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게 하고 그들의 속을 기뻐하고 그것이 결국 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일에 부름받았던 그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웠지만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 책임을 맡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자로 세움받는 불러준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인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불평 쏟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를 부르신 자에게는 충만케 하시고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것은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2절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게 해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또 이 마땅히 비밀을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맡겨진 일들이 합력의 동역의식을 갖고 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2026년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 역군되기를 일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